오늘은 대일음답 5문을 보겠습니다. 5문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제5문,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가 지난주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공격하는 대상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적 신뢰와 믿음이 없게 되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게 되고 이 세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또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모든 사안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비부부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성의 권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특별히 여성들의 여권신장이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구분과 선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보편적인 삶의 방식 안에서 찾거든요. 다 보면 뭐 여자들도 남자들이 하는 일들 다 하고 이전에 금기 상황이었던 그런 일들까지 남자들이 하고 심지어 전투기도 몰고 탱크도 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통 도전하는가 하면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집에서 밥이나 하라 그러느냐, 애나 키우라 그러느냐, 빨래나 하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아이나 키우는 그런 일만 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들이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먹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정서적인 배려로 그 영혼이 견고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많이 배우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튼튼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이런 면에서 비록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비록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아니죠. 뭐 기업체 가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도 하고 사업도 따내고 돈도 벌고 해서 눈으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은 가정에서 올바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죠. 어쨌든 제가 조금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이해하고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으로 상황을 해석해내야 된다.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5문에서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두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다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살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동식물의 특징을 배우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 혹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배우려고 한다든지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정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여기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된 궁금증이나 관심은 갖지 않고 정말 사족과 같은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문답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성경은 생략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저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라고 말하지 어릴 때 행적이 어땠는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탈무드나 이런 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진흙을 가지고 비둘기를 만들어서 날려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몰라도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행해야 될 의무보다 먼저 앞선다 하는 사실에 먼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의무를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내려져야 되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그 다음에 자라오르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계시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이 의무보다 먼저 선행한다,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과 행함, 그 다음에 교리와 삶,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리를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기보다 지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교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리는 지성적인 차원에서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세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의 죄인됨을 믿는다면 오늘의 인생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한 바 모든 말과 행실에 대해서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리와 삶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개혁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면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리보다는 삶이 우선이다. 교리가 뭐 중요하냐?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교리보다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선전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리만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삶으로만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리와 삶, 삶과 교리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펴보세요. 6문부터 11문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8페이지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2문부터 14문까지를 보시면 작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5문부터 17문을 보시면 창조사역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넘겨서 18문부터 20문을 보시면 섭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문부터 시작해서 29문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인간이 범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29문은 무엇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죄의 형벌이 뭐냐, 결국은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무슨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30문을 보시면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36문까지 쭉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6문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은혜 언약의 중보자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37문부터 36문부터 37문이죠. 그죠? 그부터 59문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등등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쭉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66문부터 90문까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한 2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이것만 한 번만 읽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초로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보스톤이 이런 사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이성 추론 능력이 상실해서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연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도자기 하나를 봐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는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질문하지는 않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어제도 세 가지 소용부 때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도대체 언제부터 계속 저 동일한 열과 빛과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자체로 재료가 있어서 탄다면 점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온도가 점점점점 내려가야 맞죠. 그런데 태양의 크기가 작아지는 법이 없고 외부에서 무슨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고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뭐. 그런 거는 관계없고 내 취미생활하고 내 직장에서 연봉 많이 받는 게 그게 중요하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어느 책이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없지만 두 번째로 또 하나 성경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없지 어찌 듣겠는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빤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99.9%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20년, 30년 지나도 처음부터까지 성경을 읽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믿음이 안 생기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너무 안타깝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 안 읽고 믿음이 생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먹고 배가 불러지나요? 숨만 쉬면 배가 불러집니까? 그럴 수 없죠. 그 다음에 성경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세 번째 교훈은 성경 이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으로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말씀과 관계없는 가르침 내용들 거기에 여러분들 착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91문을 한번 보세요. 91문을 보시면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책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위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그래놓고 이제 사람의 의무에 대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말한 다음 91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그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2문부터 97문까지 무엇이 나타나고 있죠? 이 순종은 본래 아담에게 계시한 도덕법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안에 그 도덕법이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빼앗으면 안 되고 훔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기 쭉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98문부터 보시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말하고 있죠. 98, 99까지 그죠? 그런 다음에 십계명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설명합니까? 152문까지 말이죠. 한번 쭉 넘겨보세요. 152문까지 쭉 설명하고 난 다음 153문에 보시면 152문을 잠시 보시면 모든 죄가 하나님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이 무엇이냐 그 보응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런 다음에 153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문부터 196문까지 은혜의 외적인 방편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3문부터 160문까지는 성경 읽기를 말하죠. 말씀, 설교 이것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문부터 177문까지 성례를 언급하고 있죠. 165부터 167까지 세례, 168부터 177까지 성찬, 그 다음에 178부터 196까지 기도를 쭉 언급하고 있고 186부터 196까지 주기도문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대유론답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세 가지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아니고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 지시 사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성의 빛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간의 존재성이 말씀을 통해서 파악되고 이런 존재성에 기초한 인간의 본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서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하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본래 요구하시는 그 목적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1문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레짐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지를 늘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순종하고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뭔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 삼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합하는 것만 우리의 의무로 삼으면 되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의무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을 교회가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고 또 아무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르침이 성경의 명시적인 의무사항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교회의 명령과 권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 신자의 권위는 말씀에 근거하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양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가만 살펴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심정적으로 그 교주 혹은 잘못된 교사들에게 심정적으로 마음이 기대어져 있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꼭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이 말했는데 못 지키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그림직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일 보고 뭐 안 닦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양심이 휘둘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우리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제가 이미 물론 언급했지만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한다. 건물도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죠. 그죠? 기초가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죠. 그죠?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보니까 믿음과 순종을 함께 말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해도 순종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나타나고 있죠? 야고보서 2장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있노라라는 그 말은 믿음이 없는데 있노라라고 본인이 공언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외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가만 지켜보시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반드시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된 순종이라야 된다. 믿음에서 시작된 순종이 아니면 항상 율법과 외식과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자석과 같아요. 자석에는 쇠가 항상 이렇게 따라붙죠.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항상 따라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름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믿음이 의무와 순종의 토대이지만 순종과 의무가 믿음의 토대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거꾸로 푸시면 안 돼요.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아한다고요? 열매를 보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토대로 삼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공고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될 내용이 실천해야 될 내용보다 항상 앞선다. 믿음이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믿음이 먼저 앞설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본래는 아까 도덕법 이야기했죠. 아담에게 주어진 도덕법. 본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지정의가 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처럼 율법을 지켜야 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순종이 뒤따라오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함의 토대는 믿음이지만 그죠? 그죠? 믿음이 먼저 서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꾸 행함만을 바라보고 행함을 보고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죠. 그래서 겨울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을까요? 달려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사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사과나무예요. 열매가 너무 미미해도 그 본질이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 같은 경우에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별로 행한 일이 없죠. 그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그냥 나를 낙원에 그냥 받아달라 나도 기억해달라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작은 열매이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에 기초한 열매였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야 참 경건한 신자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믿음을 따라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순종의 토대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떠나서는 진정한 순종은 가능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딱 붙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동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나는 율법을 지켜행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행하신 율법 순종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신행, 우리 그 출판사 중에 개혁주의 신행협회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별로 책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그 신행이 뭡니까? 믿을 신자, 행할 행자죠. 믿음과 행함.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 문법으로 말하면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디카티브와 임페러티브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직설법과 명령법. 항상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렸다. 설명하죠. 직설법이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 4장. 그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 가운데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그 명령법이 직설법이어서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전에 QT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내가 행해야 될 그 적용, 항상 보면 항상 뭐 어떤 일이에요.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 자꾸 여기 행함에만 무게를 두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큐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큐티를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뭐 2년치 쫙 큐티 교재 다 써놓은 거, 그게 쫙 진행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드던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행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마치 쪽지게 과외하듯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쪽지게 과외 받듯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성경 착 펼친 다음에 뭐가 탁 나타나면 아 이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행해야 될 바를 성경에서 찾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 자체가 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적으로 변혁되어지게 될 때 새로워진 사고방식 안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주의 뜻이고 무엇이 주의 뜻이 아닌가를 그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정의처럼 보이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마음에 잘 담아서 참으로 믿어야 될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이런 믿음에 기초한 참된 행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되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 험악하고 폐역하고 너무나 복잡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가야 될 바가 또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과 추론 능력과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